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안녕하세요. 김태남의 궁극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태남의 궁극통에서는 개인들의 돈 문제 그리고 재무적인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고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애청자들이 모두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재무적으로 자유로워질 때까지 방송은 계속됩니다.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상속 포기 그리고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최근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수저계급론이 나왔죠. 부모 재산에 따라서 금수저에서 흙수저까지 자녀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게 이른바 수저계급론입니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요,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이란 논문에서 상속 증여가 전체 자산 형성에 기여한 비중은 1980년대에 연평균 27%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에는 29%가 됐고요. 2000년대에는 42%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 이것은 바로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부모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본인을 흙수저라고 하는 자조적인 용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저 계급론에서와 같이 상속은 보통 재산이 많은 부모를 둔 자녀의 행복한 고민이라고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흙수저에게 상속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사례를 한번 보죠. A씨는 20살에 남편 B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B씨는 수입도 일정치 않은 데다가 두 아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A씨는 식당 주방열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B씨는 불의의 사고로 하늘나라로 갔고요. 변변한 보험 하나 들지 않은 B씨가 남긴 재산이라곤 월세방 보증금 500만원 뿐이었습니다. 1년 뒤에 갑자기 날벼락이 날아들었습니다. 법정에 나오라는 출석 통지를 받게 된 거죠. A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어내려갔는데요.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대부업자가 A씨와 아이들에게 남편의 대출금을 대신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죠. B씨는 3년 전 2천만 원을 빌렸는데 원금과 이자에 연체 금리까지 합하니까 이제는 5천만 원을 넘어선 겁니다. A씨는 이 사실을 법원 서류를 받고서야 처음 알게 되었고요.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한 것이죠. A씨 자신도 문제지만 이제 초등학생에 불과한 두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상속은 포괄적 권리 의무의 승계로서 고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앞의 사례에서처럼 대부업자는 남편 B에게 받을 수 없는 대출금을 상속인인 배우자 A씨에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흔히 상속재산이라고 하면 부만을 생각하기 쉽지만요. 부채도 자산에 포함되는 것처럼 채무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된다는 거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은 고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지나친 채무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받지 않을 권리인 상속 포기 그리고 한정 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을 받지 않는 대신 그 채무도 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받은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는 제도고요. 사례에서 A씨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했다면 대부업자에게 변제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고인의 사망 후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살펴봐야 할 게 있는데요. 오늘은 그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고인의 재산과 채무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인의 재산 그리고 채무에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정부에서는 고인의 상속 재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망 신고 시에 부채를 포함한 금융 그리고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상속 재산 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기간을 확인하는 겁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무한정 인정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 기간을 무한정 인정해 준다면 고인의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서 고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해야 하고요. 만약 3개월이 지나도록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채무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전에 상속 재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전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민법에서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인데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시에는 상속 재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의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민법에서는요, 상속 포기 그리고 한정 승인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시에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만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상속의 한정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 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서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고요.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단순히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신고만 하고 상속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거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 시에 2순위, 4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 순위, 상속인의 순위를 한번 볼까요? 1순위는 직계 비속인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고요. 2순위는 직계 존속인 고인의 부모와 배우자입니다. 3순위가 고인의 형제 자매고요. 4순위는 고인의 사촌인의 방계 혈족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고요. 2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다면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 상황이 4순위까지 이어지고 4순위도 상속 포기를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상속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고인의 자녀 그리고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2순위인 고인의 부모님이 상속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고인에게 채무가 많아서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면 4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만 어느 누구도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한정 승인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 한정 승인 시 2순위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상속 포기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사망보험금의 양면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B씨는 변변한 보험이나 보험 하나 들어놓지 않았죠? 만약 B씨에게 사망보험금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고인의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보험금을 받았다고 해도 상속 재산을 처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사망보험금을 수령했을 경우 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보통 사망보험금의 경우 부동산 재산이 많은 고인의 유고 시에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채무가 많은 고인을 둔 경우 활용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요. 민법상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법 상속세와 증여세법상에서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해서 상속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애청자들이 꼭 아셔야 되겠고요.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하고 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법도 상속재산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실질 과세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고 재산권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에 따른 사망보험금 수령과 관련해서 또 다른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고인이 체납한 국세를 상속인은 부담할 의무를 지니게 되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2013년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바로 국세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2014년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사망보험금 수령 시에 고인의 국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의 양면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지켜볼 문제겠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법과 관련된 오랜 명언이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하지 않는 자는 법으로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잘 활용할 때에만 나는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도 잘 만들어야 되겠고요. 법을 또잘 알고 법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충분히 누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상속 포기라는 것과 사망보험금. 상속 포기 시에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되는지. 특히 상속이라는 것이 부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흙수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 흙수저에게 따라오는 것은 바로 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역시 이 내용은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김태남의 궁죽통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가입하셔서 이런 좋은 정보 챙겨가시고요. 이 카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안정과 재무적 자유를 확보해 가고 있으시니까 많이 이 카페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PPL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PPL인데요. 선진국 투자 상품을 국내에서도 해외에 직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투자 상품이라는 말이죠. 투자 상품이라는 바로 말 속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투자 상품이 아니겠죠. 하지만 자산운용사를 어디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 원금 손실 위험을 분산 투자를 통해서 낮춰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선진국 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자산운용을 글로벌 헤지펀드사가 해주고 있어서 원금 손실 위험을 낮추어서 저위험 중수익을 추구하게 되고요. 운영하는 기간은 1년입니다. 짧죠? 보통 우리가 투자할 때는 3년, 5년, 10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간접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기간은 1년이라 아주 편하게 언제든지 필요할 때 자금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저금리, 저성장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비교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 증권사나 은행사의 원금 보장형 ELS 상품인데요. 바로 이러한 원금 보장형 ELS 상품보다는 10배쯤 뛰어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원금 보장형 ELS 상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만기 시에 원금만 가져가는데요. 이 선진국 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매년 꾸준하게 배당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김태남의 궁죽통에 가입하셔서 게시판 중에 하나인 글로벌 금융상품 게시판을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애청자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제가 찾은 금융상품 중에서 재산을 증가시키는 거의 유일한 상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카페를 통해서 많이 활용하셔서 더욱더 여유로운 삶, 양질의 삶,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안녕.